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52장은 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의 부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이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시드기야를 소개합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11년 동안 다스렸고 또 그의 어머니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들은 선조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또 나쁜 왕들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패역한 길로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를 보시면 약간 의외의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가 아닌 그의 형 여호야김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아버지는 요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대대적이고 철저한 신앙 개혁 운동을 하였던 보기 드문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의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의 좋은 그 신앙을 닮지 않고 무엇을 닮아갑니까? 그 형의 악한 모습, 그 죄악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방성이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 행동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방 범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죄의 모방성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아버지의 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닮지 않고 그 자기의 그 죄성을 따라서 형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드기야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여러분 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군신관계에 충성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배반하였습니다. 애굽을 믿고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4절부터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드기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여러 번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왕궁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도움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시드기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라고. 그 측근들이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라고. 예레미야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재앙을 재촉하는 자라고 그렇게 시드기야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측근들의 말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측근들에게 자기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렇게 향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 시드기야를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묻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는 합니다.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게 편한 소리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이 시드기야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참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제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위 기간만 1년 6개월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긴 기간을 이 바벨론이 포위를 하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형적인 이점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사항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또 진출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기근 때문에 성이 결국에는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며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면서 왕과 모든 군인들이 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실로암 부근에 이 왕의 동상길로 빠져서 어떤 비밀 통로를 지나서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결국에 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모든 군대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을 버리고 모든 호위 병사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 시드기야를 신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고관대를 죽이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처벌입니다. 정말 더 끔찍한 것은 아들들까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결과가 이러한 처절한 비극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하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설마 왜곡시키며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에 육신과 악목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준 그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이 시드기야의 최후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두 눈이 뽑혔다라고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생하게 이 시드기야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해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절제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그런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불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런 죄인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걸어갔는가? 반드시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드기야의 왕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대로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해이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